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열왕기상으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상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이 어떠한 시대에 기록되었는가, 또 의미가 뭔가,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을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봐요. 이제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왕위 선포식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아뢰고 다윗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28절부터 그 말씀을 좀 더 나누지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바세바와 나단이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자고요. 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두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주 그냥 그 바세바로서는 마음이 시원한 대답을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우리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 표현한 사실에 우리가 그렇지만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다윗은 이 솔로몬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은 없었던 거죠.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저는 그들이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31절로 33절입니다.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고 말은 전쟁에 사용하는 짐승이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네 마리의 말을 탄 것은 전쟁과 혼란을 의미하는 사실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마는 곧 전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땅 위에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요. 그 앞에 모든 무릎들이 꿇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당신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말을 타지 아니하고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탔던 것이죠. 이것은 왕들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이제 다윗 자신의 고귀한 노새를 내놓고 그 위에 솔로몬을 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 왕이 어떠한 처신을 취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38절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사람 블레셋사람이 내려가서 그렛사람과 블레셋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늙었으므로 조만간 그의 조상들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특별히 이 아도니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49절로 50절을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지지자들이 깜짝 놀라서 황급히 도망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반역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도니아는 성전으로 도망하여서 성전 제단에 있는 뿔을 움켜잡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51절 52절을 봐보세요. 엄청나게 떱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아도니아처럼 그 뭐랄까요, 뭐 최신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러지 준수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충성을 맹세하였더라면, 맹세한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53절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아도니아는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새로운 왕인 솔로몬에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주었던 최후의 교훈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2장 1, 2절을 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대장부가 되라 하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지었으므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가되어서 주께서 지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인생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썩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에게 우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니다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임종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순간 또는 생명을 앗아가는 시작이기도 하다 하는 말처럼 다윗은 인생을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골짜기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 골짜기는 좁아집니다. 그 골짜기의 끝은 죽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늘도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또 날이 가면서 여러분들은 쇠하게 될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분부하는 것이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다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된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은 광야에서 성장한 것이 분명하죠.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많이 닮지 않았어요. 다윗은 남자다웠으나 솔로몬은 연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거칠게 지내왔지만 솔로몬은 여인의 궁전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솔로몬은 그 주변에 왜 수천 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아는 것이라고는 여자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여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가 다윗을 닮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철저하게 지금 부탁하는 거죠. 너 정말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나는 너를 왕으로 지명하기는 했지만 나는 내가 남자답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여성스러움이 많고 섬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해라. 이것은 다윗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성장한 소년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세례요한과 같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간곡한 부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들을 보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뭔지를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을 권면하고 있죠. 다윗의 이러한 충고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겨준 유산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사실상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유명한 왕이 과연 누구고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 말씀,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홀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복수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시므이가 자기가 반역자임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를 손대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도 시므이를 잘 살펴보아서 반역의 혐의가 있거든 응당한 보응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단할 때가 왔는데 그것은 그가 굴복함으로 참으로 반역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이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0절로 12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참 의미 있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 대하여 그가 내게 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 아들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왕 위에 정식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왕조나 통치자가 바뀔 때는 항상 혼란과 커다란 변화가 따르는 법이죠. 13절로 14절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비록 솔로몬이 등극은 했지만 아도니아는 아직도 왕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아직도 왕이 되고 싶고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다닙니다. 바세바는 그를 믿지 못했으므로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묻습니다.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말을 하지만 이제 아도니아의 말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되겠어요.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고 또 절차상으로 봐도 자기가 왕위로 되는 것인데 이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안 하셨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아도니아의 간청을 들어보면 그의 속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도니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왕국을 빼앗겼으나 하나의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비삭은 다윗의 임종 때까지 수종을 들었던 여인이거든요. 아도니아의 이러한 간청에 대하여 바세바가 어떻게 했는지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고 좀 더 나눠보죠.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것은 대담한 요청이었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의 간청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직접 솔로몬에게 부탁하지 않고 바세바에게 부탁했던 이유이죠. 솔로몬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22절로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실제로 왕위를 향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심사가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험을 하고 있지만 아주 치밀하게 이 일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후계자를 지명하기 전부터 형님 아도니아가 왕위를 탐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바세바는 단순한 마음으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것, 그거 뭐 그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날카로운 눈으로 아도니아의 음모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24절, 25절로 보고 우리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24절, 2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래요. 아도니아의 죽음은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왕위를 노리는 경쟁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아도니아는 처형이 불가했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한 솔로몬은 한시도 편안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도니아를 제거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을 제거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 아비아다를 솔로몬이 어떻게 다루는지 여러분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의 여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을 이렇게 나름대로 간직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고대의 전법이거든요. 아도니아가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 솔로몬은 그것을 딱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아도니아와 함께 마음을 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다루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